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서 오늘은 또 이번 주일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 잠깐 쉬고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하는 이 말씀의 논지는 뭔가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사람들을 불쾌하지 않게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여기 십자가의 도,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십자가의 설교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보니까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복음하고 전혀 상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복음이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그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자랑의 문제가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헬라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동사가 신약 성경에서 전부 32번 나오는데 그 중에 무려 25번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와요. 그리고 자랑이라고 하는 명사도 두 단어가 있는데 전부 22번 나오는데 신약성경에서 그중에 13번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자랑하는 문제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복음, 소위 십자가의 도와 안 맞는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뭐 대놓고 천박하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없겠죠. 그러나 은근히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스스로도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은근하게 좀 어필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있죠. 근데 복음은 십자가의 도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박살내는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자랑을 박살낸다면 그게 어떻게 유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맛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게 얼마나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불쾌하고, 그렇게, 좋게 말하면 유쾌하지 않은 거지만, 불쾌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거죠. 말하자면,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의 부와 재물, 학식, 학벌, 소위 육체와 외모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이런 외적 조건들에 의해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모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저런 방식으로, 심지어 바울을 향해서 그들은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보면 고생하고 살잖아요. 고난이 늘 끊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으니까. 말하자면 이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생각이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그 사람들 그랬을까?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의 도, 복음을 믿는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 바울이 발견한 것은 이거죠.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소홀히 여겨져서 그들에게 설교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아닌, 말하자면 우리를 증명해주는 복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복음, 유쾌한 복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복음, 그것을 말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왜 십자가의 도를 소홀히 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 이유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불쾌해서. 불쾌한 것보다는 유쾌한 게 좋잖아요. 누가 주일 아침에 불쾌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유쾌한 얘기를 듣고 싶죠.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말인데.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을 쭉 보면 한번 잠깐 볼까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혜가 있어요. 내가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총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멸하신대요. 그럼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그거 믿고 살고 있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기분 나쁜 소리예요. 특히 그 유대인들은 뭔가 그 표적, 사인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기적적인 어떤 현상들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피투성이가 돼서 달리셨다가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뛰어내려오셔야 그게 사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빌라도를 능지처참해야 돼요. 이게 사인이에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에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벌거벗겨서 죽임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교양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 교양과 지혜의 잣대로만 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장면을 담아낼 수 있는 카메라가 한번 있었다고 해봅시다. 누가 그걸 정말 사실적으로 뭐 그래픽 아니고 만들어낸 거 아니고 그걸 찍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뭐 동영상 아니라도 괜찮아요. 사진을 찍었다고 해보세요. 여러 장면을 찍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 사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거실에, 침실에 걸어놓겠어요? 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배당에 뭐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처럼 그런 사진들을 우리는 크게 현상해서, 인화해서 걸어놓을까요? 절대 안 그러죠. 절대 그럴 수 없죠. 너무나 참혹하고 혐오스러워서.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 사진의 그 그림의 그 장면의 주인공,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죽은 자, 그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잘생긴 서양 남자의 얼굴로 그려진 예수님의 사진을 알고 있습니다. 사진 아니죠. 그림이죠. 잘생긴 남자 아니에요. 백인이에요. 그건 우리의 종교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진실을 마주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훈련되어 온 종교적인 상상력을 멈춰야 돼요. 그런 식으로는 우리는 십자가의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장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바라보면서 이건 뭐야? 이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얘기잖아. 이분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사인들이 있었잖아. 기적들이 있었잖아. 표적들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걸 다 뒤집어 엎는 얘기잖아. 이렇게 죽을 수 있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분이 3년 동안 말씀하셨던 거를 다 뒤집어 엎는 사건인 거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죽음에도 종류가 많죠. 장렬하게 또는 영웅적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묘로 어떤 면에서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처형당한 그 사건은 그 죽음은 어떤 면에서 봐도 영광스럽지 않았고 장렬하지도 않았고 영웅의 죽음에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제자인데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듣고 배운 대로 이럴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걸 다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거리끼는 것이라는 말은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것 같은. 잘 가다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잘 오고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잘 가다가 여기에 탁 걸려서 다 넘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다 넘어졌어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거리끼는 것이라는 말은 걸림돌이라는 말이면서 의미상으로는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부끄럽다고 느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죽은 자도 살리셨고 수많은 무리들을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다섯 개로 거꾸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틀린지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똑바로 들으셨다. 먹이셨잖아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을 아주 그 옆에서 따라다닌다는 거는 신나는 일이죠. 오죽하면 무슨 뭐 대통령이 뭐 친윤 친 웃기 아니 그분들은 진지하시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친예 친예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그 방식의 죽음. 이거는 베드로가 그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설교를, 십자가의 도를 소홀히 여긴 이유는 부끄러운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를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신자가 동일시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힘든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와 수치의 죽으심을 당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을 죽었어야 하는 장본인이라는 고백이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동의하지만 인정하지만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라고까지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내 인생을 봐도 내가 그렇게 악한은 아니니까요. 근데 십자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다. 그냥 사약을 받아도 되죠. 아니면 더 경미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와 믿는 신자 사이에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십자가형은 인간이 구한해낸 가장 극악한 형태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처형을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점점점 우리는 불편해지지 않을 길이 없을 겁니다. 불쾌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멸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능력주의, 성공주의, 승리주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 믿음이 크든 적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인 사람들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승리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능력주의 같은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자랑의 문제는 결국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그들이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진단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왜 불쾌한 것인지, 십자가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가 아니라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이거를 좀 더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죽음의 종류 가운데 그냥 죽으셔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특별한 방식으로 죽으셔야 했는가? 만일 우리는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할 수 없다면 이해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력한 값싼 은혜의 종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라는 질문은 별로 안 하죠.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처형당하여 죽으신 방식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제가 이런 말을 쓰기는 좀 거북하지만 거의 전적으로 인간 쓰레기들에게만 적용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인간 쓰레기요. 그래서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정할 수가 없었죠. 저거는 십자가에 열 번 못 박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시민들이.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예라고 다 십자가형을 받은 건 아닌데 노예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처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비참합니다. 참수당하여 그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누구도 이런 죽음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죽음은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오명이죠. 좋은 이름, 좋은 뜻이 없으니까요. 그 오명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십자가형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염원을 기대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힘들어요. 특히나 1세기, 2세기, 3세기에 십자가형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자기들의 가족 중에서도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죽으신 죽음이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인간 쓰레기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고. 이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믿는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이었으니까요. 고대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는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형은 개인의 존엄에 대하여 궁극적인 모욕, 그러니까 그냥 고통스럽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십자가형의 핵심은 뭔가 하면 궁극적인 모욕, 인간의 존엄에 대한 창피를 주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최후의 처방으로 고안된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수준에서도 인간 사회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수치에 수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그를 끝내는 방식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요체, 십자가형의 요체는 뭔가 하면 체면 손상입니다. 수치예요. 수잔 손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체면을 손상하는 고통이다. 십자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겠지만 체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유대 사람들은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현대 그 중동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중동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에 깃들어 있는 어떤 개인적인 명예의식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 여자들이 그렇게 다 뒤집어 쓰고 다녀야 합니까? 그리고 관타나모 해군 그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들이 아프간에서 잡아간 그 중동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성고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는 기사가 있어요. 여자 군인들이, 미군들이 남자 이 포로들을 성고문 비슷하게 했어요. 그 남자들이 엉엉 울었다는 거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수치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유대인들에게 태형을 가할 때 40대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40대보다 한 대 더 때릴까봐 혹시라도 39대를 때리는 게 유대인들의 관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체면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그래서 보네퍼는 십자가의 의미는 신체적 고통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절과 수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이 형제의 체면을 손상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받은 자로서 보편적 인간성의 흔적조차 부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인간의 존엄에 수치에 수치를 더하는 궁극적 존엄을 말살하는 그런 십자가형에 하나님의 아들은 달려서 죽었다는 것이 십자가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조엘 그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가 나체로 인해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를 가릴 수 있는 옷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이 하늘의 빛이 그를 외면하고 날이 어두워진 이유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전부 다 천을 가리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더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알몸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죽은 자를 자신들의 구주요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죠.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그냥 반어법이 아니에요.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근데 나는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 어떤 처형 방식, 죽음의 방식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극한 상태에 상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 이게 설명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의 죄를 졌으면 벌금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또는 하루 이틀 구금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갈라디아서에서 썼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율법의 형벌을 받은 죽음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죽음이다. 거기까지만 알죠. 그런데 우리는 경범죄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경범죄거든요. 내가 그런 죽음을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 나의 인간의 인간성으로 가질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존엄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 수치에 수치를 더하는 그런 방식의 죽음을 죽어야 할 만큼의 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 적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주의 창조자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무력해지셨고 인간성을 박탈당하셨습니다. 마치 짐승의 지위로 격하된 것처럼 살 가치가 없는 노예에게나 합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어주어 죄의 종이 되셨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음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은 저주받는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가장 참혹한 형태를 보여주는 십자가형의 죽음을 당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만족과 배상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해결하려면 그 죄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용서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회복적 정의가 없다는 거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값싸게 용서해 주는 게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용서가 어떻게 용서하냐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도 동의하세요. 그래서 그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방식을 선택한 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정말 옛날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전두환이는 저기 어디 그냥 전국을 끌고 다니면서 창틀에다 넣어가지고 뭐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때리고 찌르고 그렇게 해도 성이 안 풀린다고. 아, 히틀러를 할 거 잘못했네요. 근데 내가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요. 만족과 배상의 원리인데요. 말하자면 이만큼의 죄를 졌으면 이만큼의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너희의 죄를 속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염소 한 마리로 퉁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상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가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단지 죄인이라는 인식과 인정을 넘어서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린 죄인이라고 해서 행복해지면 안 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동 성폭행 범이에요. 아주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해질 권리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이렇게 크신 분이 인간의 범주에 들 수도 없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용서가 일어날 수 없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말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은 친구를 위한 죽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전우를 위해 죽은 죽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죄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위해서 죽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죠. 비유컨대, 비유가 불가능하겠지만 비유컨대 고문을 당한 사람이, 고문을 당해서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고문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비유컨대 광주항쟁에서 내 아들을 잃었는데 전두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런 겁니다. 설마. 우리는 우리를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처지를 달리 이해하도록, 특히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처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보게 합니다. 우리가 불경건한 자이고 불의한 자였고 인간 쓰레기였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불쾌감을 주는 거란 말이죠.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언어들을 피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아주 잘 말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는 불편함과 불쾌함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거를 1세기, 2세기, 3세기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더 잘 본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그 수치와 저주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죽음을 당했어야 하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맺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죽음을 말할 때,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자기 증명의 모든 수단들이 다 무력화됩니다. 내가 믿고 사는 것들이요. 내가 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그것들이요. 능력주의, 성공주의, 승리주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자랑의 조건들이 다 무색해집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육체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매달린 존재로 이 적은 무리 앞에 매달려 있다고만 할지라도,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라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런 얘기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큰 영예를 가진 사람이었고, 유대인으로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의 제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 사람이었고, 히브리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자부심이 있는 베냐민 지파였고, 자랑할 게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자기 의가 같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런 버림의 과정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예외 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울은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놀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끼리 놀고, 성찬식, 애찬식을 해도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기다리지도 않고 다 먹어버리고 취하고, 근데 늦게 오는 노예 출신의 성도들은 참석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라고 말할 때 고린도 사람들은 아마 아, 그 암흑의 그 어느 집의 노예, 어느 집의 종, 아 걔네들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바울도 그거를 부인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니까요. 근데 바울은 중의적으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너희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 되셨어. 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가졌다고 나의 가짐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헛된 우상들을 폐하시려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이 되셨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어. 인간 쓰레기가 되셨어. 왜? 너희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제거하시려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은 말하는 거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린 다 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저주를 온몸에 안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인간 쓰레기가 되셨다.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그런 것들로 자랑하면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속이 상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대신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에게는 이제는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강함, 이 세상의 가치잖아요. 지혜, 강함, 이런 가치들을 주님이 폐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수치와 죽음, 수치와 저주, 형벌과 대속의 십자가 죽음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이제 얻은 게 있죠. 우리의 쓸데없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경력, 여러분이 가진 학력,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진 또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것들을 폐하시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고 나에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구원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십자가가 세상이 다 부끄러워하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자랑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까. 마틴 루터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 우리는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됩니다. 자랑하는 31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두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거고 미련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의 맨 마지막에 13장 4절에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마치 이 두 편지가 하나의 편지인 것처럼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는 바울의 고백은 이거죠. 나의 약함과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자신의 약함과 바보 아닙니까? 아니죠.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강함, 지혜, 잘남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에게 있는 약함, 나에게 내 생애에 찾아오는 고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기뻐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자랑한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뜻은 나 자신이 그 수치와 저주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죽었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교회 강단에서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 첫째, 자랑. 자랑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겠죠. 자랑이 가득하게 되겠죠.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야. 부, 재산, 학력, 학벌, 성취, 성공.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사회적 성공의 모든 기준들이 자기 증명의 수단들이 되겠죠.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성공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증명하는 번영의 모금, 율법주의가 전해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멘 하겠죠.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면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나겠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바울사도가 고린도교회를 진단했듯이 십자가의 도가 설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니까.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사랑. 십자가의 도가 설교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현상은 사랑이 실종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실현되거나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나를 동일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는 건너뛰고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더 이상 내 삶에 고난이라는 건 찾아오지 않아도 돼. 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고난 다 당하셨잖아. 내가 왜 또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자신들을 위치하고 십자가 위에 자신들을 위치시켜서 십자가는 다 지나간 것이라고 이제 부활의 생명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회적 기준과 잣대들에 의해서 자신들을 다른 형제들과 구별하는 일을 빈번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니까요.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이니까요. 근데 너는 왜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해? 좀 잘해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고린도 교회에게 쓴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 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경쟁하게 되죠. 유유상종.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 사귀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격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사귐은 있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누가 우리 교회에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나하고 친한 사람만 있으면 오케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랑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뭐예요? Long suffering. 오래도록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오래 고난 당하는.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수단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듣기 좋은 소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종종 우리의 본성을 불쾌하게 하고 우리의 자기의의를 공격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십자가의 도는 초기 교회 300년, 400년 동안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방 세계 전역을 불태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것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것을 안다는 것을 나는 자랑하겠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고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십자가의 도를 가까이 하게 되고 십자가의 도가 내 삶을 설명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 여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모든 것이 되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걸 확인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